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4. 하락의 확산.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26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은 15절에 있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바울의 말과 대조됩니다. 선한 일꾼은 지식이나 교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장 15절과 같은 구절에 있는 진리가 교리나 교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진리는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성육신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진리를 교리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어찌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교리가 충만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어 오셨을 때 은혜와 실제도 왔습니다. 은혜와 실제는 모두 하나님 자신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신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며 실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화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실제는 모두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또한 실제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갖습니다. 이 실제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의 실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포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단지 성경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에 관한 실제의 건강한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림.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감.
15절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16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더 나아가니 라고 말합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속된 것을 만지거나 속된 것에 의해 만진 바 되는 것이며 거룩한 것과 대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것, 즉 경건함과 대조되는 상황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에 반대되는 상황에 나아가게 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독한 창질과 같이 퍼짐.
17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이 퍼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퍼진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먹이는 것, 먹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꼴을 얻으리라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꼴이라는 단어는 병고의 소모 과정에 대한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는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한 창질은 먹어 들어가는 종기, 즉 암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그처럼 강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들의 말이 단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갈 뿐 아니라 살을 먹어 들어가고 우리 몸의 부분을 죽게 하는 독한 창질과 같이 퍼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반대하는 이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진리에 관하여 목표를 잃음.
바울은 18절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 그들이 진리에 관하여 목표를 잃었으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목표를 잃었다는 말은 관역을 놓침, 빗나감, 벗어남 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리나 가르침에 관하여 목표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진리에 관하여 신약 경륜의 실제에 관하여 목표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므로 진리에서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 안에 신성한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림.
18절에서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진리에 관하여 목표를 잃음으로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믿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주관적인 믿음인 우리의 믿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매우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이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와 삼일 하나님 사이의 유기적인 연합을 포함합니다. 어떤 이들의 믿음이 무너뜨려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내적인 유기적인 연합이 손상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르게 가르치는 이들의 말을 들으므로 이 유기적인 연합이 일시적으로 끊어졌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내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유기적인 연합이 중단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무너뜨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와 인침.
19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기독교의 교사들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기초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기초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 이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의 문맥에 비추어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기초는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초 또는 기반인 교회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부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단을 처리하며 긍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진리를 다룰 것인가에 관하여 가르쳐줍니다. 15절과 18절과 25절의 문맥에 따르면 여기서 기초는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초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받쳐주는 진리의 기반과 일치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 즉 파괴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으며 어떤 근원에서 온 것이든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모든 하락에 저항할 수 있는 생명으로 건축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이단에도 영원히 대항하여 서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어떤 종류의 이단이 들어오고 독한 창질이 아무리 넓게 퍼진다 할지라도 이 견고한 기초는 서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떠난 어떤 사람들은 잠시 후에 회복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견고한 기초 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붕괴되지 않았고 결코 붕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이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외에 다른 것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오래전에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진리의 견고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복을 손상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 자신을 손상시켰으며 동시에 그들은 회복을 강하게 했고 회복의 기초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회복은 영원하고 신성한 것, 곧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음부의 문들이라 할지라도 회복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회복은 파괴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견고한 기초는 서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보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복은 정복되지 않는 신성한 생명에 의하여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한 생명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바울은 이 견고한 기초에 인이 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인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편에서 이 인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신 그분의 신성한 생명, 믿는 이들을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이끌어 그들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이 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결과입니다. 신성한 생명은 우리를 불의에서 떠나게 하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안에서 우리를 흠없이 지켜줍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견고한 기초인 교회는 주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그분의 것이 되게 하고 그분의 의로운 길과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증언하는 두 방면의 인이 쳐져 있습니다.
큰 집
19절은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드러난 자들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들이 이것에 대한 강한 증거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또한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계속합니다. 이 구절의 시작에 있는 그러나 라는 단어는 이것이 참된 믿는 이들에 관한 앞절의 정의에 반대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큰 집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정의된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반으로서 신성한 본성과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진정한 교회인 반면 여기에서 언급된 큰 집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나온 비정상으로 큰 나무로 예시된 것처럼 혼합된 특성을 가진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 큰 집에는 귀한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천한 그릇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에 있는 큰 집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 큰 집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경건의 큰 비밀이자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집이 천한 그릇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큰 집은 기독교계, 즉 기독교를 말하는 것임을 의심할 바 없습니다. 더욱이 이 큰 집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큰 나무와 동일합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반면에 비정상적인 기독교는 큰 집입니다. 오늘날 이 비정상적인 집은 얼마나 큰지, 마치 많은 불결한 새들이 이 나무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 큰 집에는 천히 쓰는 그릇들, 즉 나무 그릇과 질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 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은 신성과 구속되고 거듭난 인성 모두에 속한 것입니다. 디모데와 다른 참된 믿는 이들과 같은 귀히 쓰는 그릇은 진리를 붙잡기 위한 분명한 터를 구성합니다. 천히 쓰는 그릇은 타락한 인성에 속한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다른 거짓 믿는 이들은 이러한 것들에 속합니다.
천히 쓰는 그릇들로부터 깨끗케 함.
2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에게 유용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적 신성의 외적 증거로서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이런 것들은 16절부터 18절까지에 언급된 것들을 포함한 천히 쓰는 그릇들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어떤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천히 쓰는 그릇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떠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한 것들과 천히 쓰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들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며 거룩하고 주인에게 유용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될 것입니다. 귀히 쓰는 것은 본성의 문제요, 거룩한 것은 위치의 문제이며, 유용한 것은 실행의 문제요, 예비함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명령, 피함과 추구함.
22절은 그러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외적인 타락에 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정욕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는 밖에 타락을 버리고 안에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이들과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의는 자신을 향한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사랑은 다른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화평은 이 세 가지 미덕들의 결과입니다.
주님을 부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주님에 대한 찬양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임을 주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믿는 이들과 함께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거절함.
23절에서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거절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바보 같은으로도 번역됩니다. 무식하다는 말은 가르침받지 않은, 교육받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즉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다는 말은 일으키다, 태어나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변론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근원이 사탄, 곧 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뱀이 하와와 함께 이야기할 때 물음표 모양으로 서 있었을 것이라고 쓴 것을 읽었습니다. 뱀은 그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어리석은 변론은 뱀과 함께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툼을 내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항상 악한 뱀의 근원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다투지 않음.
2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못했을 때 당신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당신은 온유해야 하며 그 잘못을 견뎌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음.
25절에서 바울은 온유함으로 반대하는 자들을 바로잡을지니 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회개함이라는 단어는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가진 의문 안에 있는 마음과 양심을 가리킵니다.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요, 그분의 경륜, 즉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신성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그분께 돌이켜져야 하고 오직 그분을 향해야 하며, 양심은 깨끗해야 하고 그분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 그의 올무에 빠질 것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경에 대한 충만한 지식이나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이르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예방접종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빗비춤을 받고 회개하여 진리의 충만한 지식으로 돌이켜지리라는 소망 안에서 그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려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진지함으로 돌이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에게 사로잡힌 데서 그분의 뜻에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빈센트에 의하면 진지함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 진지하게 되는 것, 취하여 무감각한 데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마귀의 올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성한 계시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부족했으며 마귀의 올무 안에 사로잡혀 갇혀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마치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사악한 생각을 점령하여 하나님에 대해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며 그들의 양심 안에서 철저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에게 사로잡힌 데서라는 구절에서 그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에 이르는은 문자적으로 25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한 분의 뜻에 이르는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등을 의미합니다. 가령 어떤 이가 어떤 교리나 실행에 대하여 따지려는 의도로 당신에게 접근해 왔다 합시다. 그들과 따지는 대신 하나님의 경륜을 제시하십시오.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에 익숙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진리에 충만한 지식을 제시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의 실제를 나누기 위하여 그들의 지방에 있는 인도하는 이들에 의해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왜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이 질문을 처음 들은 것은 1963년이었습니다. 교통하는 동안에 한 형제가 나에게 왜 당신은 당신들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는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같은 어떤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단순히 그 지방에 있는 교회라고 간주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13장 1절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는 오직 한 교회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벗어나 많은 다른 교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로스앤젤레스에는 다른 종류의 소위 교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교회 또는 한국인 교회라고 부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한 사람은 우리가 소위 교회라 하는 것들과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만일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우리 스스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분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이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기꺼이 단지 교회로서 모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존스가에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가령 식구들 중에 대다수가 집을 떠났고 단지 3명만 남았다고 합시다. 이 3명이 존스가가 아닙니까? 그들이 그들의 집에 존스가라는 문패를 걸어놓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을 존스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들이 스미스라든가 다른 어떤 이름을 취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존스가라고 부르는 것은 옳은 것이며 심지어 그 집의 많은 식구들이 집을 나가 다른 어느 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의 참된 지체 중 많은 이들이 교회로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로서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질문했습니다. 왜 교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실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장로교나 루터교와 같은 이름을 취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기꺼이 이와 같은 이름들을 떨쳐버리고 단순히 그들의 도시에 있는 지방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시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교회, 즉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교회 생활을 위하여 함께 모입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배우며 다른 이들, 특히 반대자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제시하는가를 배우는 것에 관한 한 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이들이 빛비춤을 받고 진리에 충만한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